야고보서 강의 일곱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절한절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말 조심을 해야 된다,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서 아마 1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할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좀 느꼈을 거예요. 말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3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7절에서 18절은 앞에서 이제 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마귀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차이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13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마귀의 지혜. 하나는 하늘에서 나는 지혜, 하나는 땅에서 나는 지혜. 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지혜. 이두 지혜는 제가 지금 세 종류로 말씀드렸듯이 원천 아니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열매를 낸다. 어떠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내느냐. 이 내용이 지금 13절에서 이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그 단어, wis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데, wis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실과를 이브가 이제 보게 될 때,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다가 이런 것들을 잘못 추구하고 잘못 사랑하게 되면 파멸에 이른다는 이와 같은 그 사례가 창세기 여기 3장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스스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느 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 갖고 그래서 왕국이 자기에게로 넘어오게 될때 조언을 잘못 듣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러면서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열왕기상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롭다거나 이런다 그래서 뭐 아들이 지혜롭게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과 또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창조물을 많이 지어 놓으셨어요.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창조물이 뭐냐?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 그렇죠? 에스겔서 2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가서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왕좌, 이걸 뭐 이렇게 덮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던, 이 사탄 마귀, 루시퍼에 대해서, 뭐,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교만하게 돼서 내가 나를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결국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지은 가장 지혜로운 창조물, 이 사탄 마귀가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운명에 처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아니면 어떤 창조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욥기라든지 이와 같은 그런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대단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성경 가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그두 단어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지식은 많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꼭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책이나 아니면 위인들의 그와 같은 이 위인전 역사 기록 이런 걸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과 지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그 차이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놓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은 성이 지루다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성은 같은데 다른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다. 지식은 이론을 아는 것을 말한다. 지혜는 실천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자와 명문대 박사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지 지혜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분이 졸업하지 못했는데 저보다 훨씬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오신 것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했다, 이게 꼭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이렇게 책을 통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만 지혜는 학교에서 얻기 힘들다. 그래서 아주 그 다음 구절이 제게 와서 이게 좀 꽂혔어요. 지식은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므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틀에 갇히고 완고해지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뭐 박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그 문제예요. 뭐 신학 박사든 무슨 박사든 하여튼 뭐 박사 했다 그러면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면 그 분야에 어떤 틀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 그러면 절대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다. 그러면 그틀 안에 갇히게 되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그렇죠? 제사장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신 이유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의 어떤 틀 안에 갇혀갖고는 그래서 완고하게 지혜롭지 못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융통성을 가지며, 그래서 지식을 다른 곳에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 그런다. 그래서 지식은 대개 고정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이런 흐르는 강물같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혜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많이 사용할 줄 알고 또 올바른 데 사용할 줄 알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예가 이제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예가 아주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철수와 영희가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치다가 공이 지붕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공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걸 가져오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사다리를 가져다가, 그럼 저걸 어떻게 꺼내야 되겠냐? 한 사람은 사다리를 붙잡고 한 사람 기어 올라가서 가져오면, 그럼 공을 가져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다리만 이야기한다. 사다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나, 나무로 만들어졌냐, 계단이 몇 개냐, 그렇죠, 미끄러우냐, 이것만 종일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꺼내올 수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 이제 하면서, 지혜는 사다리를 놓고 두 사람이 협조를 해서, 그래서 공을 가져다가 다시 배드민턴을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은 사다리 연구만 하고 사다리 설명만 하는 게 그게 지식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그렇죠? 회심한 이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복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다리 얘기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고, 뭐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구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은 못한다. 왜? 이것이 지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식을 갖추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 그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한 이야기, 많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의 파워, 지혜의 파워가 있을 때 이거를 부드럽게 절제를 해서, 요 위에 가서 보면 3절에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면, 그러면 절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도 그 파워로 사람을 막 밀어대고 치고 이러면, 그럼 사람 다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갈을 딱 이렇게 물려놓으면, 그러면 온유하게 돼서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으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능력이 있을 때 이거를 부드럽게 남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쓸수 있는 그런 능력, 그와 같은 거를 온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구약시대에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 하나님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똥을 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면서, 그래서 이온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애굽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이 백성이 40년 동안 속일 썩이는 것을 그걸 하나하나 다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을 끝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여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전체 행적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온유하다고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면 저게 온유함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나 할때 독사들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그 권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강해 가서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난 2년 동안 수고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바울의 어떤 그 간절한 심정이 이제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생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여야 된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귀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 사람, 왜 마귀 거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값인데, 15절 가서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어떤 사람들 안에 이 선한 생활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행하는 아니면 어떤 보여주는 그런 지혜가 마귀에게 속한 지혜라는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도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마귀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서 보니까 첫째, 독한 시기가 생긴다고 써 있어요.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 시기는 어느 때 생기느냐? 야망이 있을 때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야망. 내가 무언가를 이런 걸좀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방해한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독한 시기라고 얘기하니까 시기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이건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잠언 27장 4절에 아주 훌륭한 그런 말을 솔로몬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4절 진노는 잔인하고 화를 내는 건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여기 가서 보면 진노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분노하는 거 나쁜 거예요. 시기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기. 시기가 사람을 마귀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 18절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율법 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로 사람이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다 사람이 몰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언도 구하고 모두 어떻게 하냐 묻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 표적들을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기가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야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때 혹시 우리의 동기가 그 속에 사람의 야망은 아닌가? 동기가 좋아야 그래야 선한 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 참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이 눈엔 되게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동기에 야망이 있으면은 그럼 사실은 선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남을 시기하는 그런 일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요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 다시 말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로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 멸망하는 자들에겐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인지 다 뭐예요? 세상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박사, 그렇죠? 뭐 판사, 뭐 무언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런 사람들, 그게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 보기에 대단히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믿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돈 많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그게 뭐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미워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마귀의 지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파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파당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가서 모세의 일을 쭉 기록한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 17장 가서 보시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고라,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왜 자꾸 백성이 모세와 아론만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파당을 만드는 그런 일, 이걸 성경은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 근데 이 다툼이 교회에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또 사도행전 가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걸 가서 보면, 영혼의 자유가 딱 주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형성이 돼서 사람이 만명 이만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있고, 여기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멀리, 옛날에 멀리 밖으로 나가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 말, 아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필요가 있어서 과부들 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물을 나눠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말 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고 다툼이 생길 때, 그거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랑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람의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자랑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한 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바울의 자랑거리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과거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다 내가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때꼭 나타나야 되는 그런 그 표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집사가 영광을 받거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치켜 세우거나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일반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얼마 교회 나오지도 않은데 장로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귀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 자, 시기, 다툼, 자랑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진리를 거스른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변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변개까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하는 일은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마귀에게서 나온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무리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된다 해도 나는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심지어 진리까지. 진리는 꼭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역사의 진리, 아니면 사전의 진리, 보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 진리까지 왜곡을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걸, 그러니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서 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 근래에 인터넷에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논쟁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지혜를 잘 발휘하셔야 돼요. A가 얘기하는 게 있고 B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내가 이걸 쭉 주장해 왔어요. 근데 지금 무언가 이게 진실이 딱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해왔던 게 무너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틀렸으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 너무 간단한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때, 그거를 아니라고 그러고 짓 누르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 어떤 것들이, 예, 또 어떠한 그런 주장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15절 가서 보니까 이러한 지혜, 마귀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다툼, 시기, 그렇죠? 야망, 그렇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구원받았어도 영에 속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럼 지나간 때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고, 이게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 누구의 마귀를 따라 걸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세상을 따라 걷고 마귀를 따라 걷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아,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해서 사람을 대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세상, 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끼리 이런 게 우리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이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육신의 이 욕망이 있어요. 욕망. 절제가 되지 않는 거, 이 육신. 그 다음에 셋째가 마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가서 보니까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 본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본성의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거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그렇죠? 이세 가지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마귀의 지혜를 따르게 될 때, 창세기 3장 가서 보시면 결국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면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사악하다. 이게 마귀의 지혜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생겨나서 바벨탑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는 게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9장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규례를 깨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기상 17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이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굴 대적하려고 그래? 지금 다윗이 대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라 그래? 야, 다윗아, 가서 내가 입던 갑옷과 내가 입던 칼, 창 이런 거줄 테니 그거 입고 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맞질 않잖아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내가 이거 한 번도 시험해 본 적도 없고 맞질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지혜롭게 이걸 대적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자기가 늘 쓰던 그런 방법, 늘 하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지혜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구원으로 아니면 성화로 이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가서 보면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배워요. 그런데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을 버리면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총 내용이 뭐예요? 지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MIT, 하버드, 그렇죠? 예일, 프린스턴, 다 다녔다 그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래.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요? 마귀의 지혜다. 그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알수 있는 거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뭐, 순복음교회니, 뭐, 어디 이런 데 가면 공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복받겠다고 그러면 머리를 디미는 걸 가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관능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본성에 일만 하는 사람, 또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지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어찌고 어디서 와요? 그럼 밑에서 오는 거예요. 밑에 어디예요? 지옥 불 속에. 그렇죠? 마귀와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그 영들이 고통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될 그와 같은 장소, 여기에서 지금 오는 거다. 16절.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시기, 다툼, 거짓말,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면 혼란은 다른 거 없어요. 무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렇죠? 악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질서 여러분 가셔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질서 없이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많으신 분인가. 저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수 없는 뭐못 세죠. 그런 정도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의 세포와 전자 이런 모든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가 많아요. 그거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 교회든 어디든 뭐 이렇게 갔는데 벌써 무질서하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꽝꽝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가 가장 먼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긴 게 바벨탑 사건이야. 서로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하니까 바벨이란 말이 뭐야? 혼동이란 뜻이에요. 혼동. 혼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다 개구리들처럼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각각 다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이런 방언을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너희들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교회 가면 질서가 있고 평화스럽고, 그렇죠.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돼서 거기 가면 평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돼야지.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뭘 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거 하면 그건 마귀가, 마귀의 아수라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14장 맨 끝절 40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런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겉으로 보니까 나는 부자라 그러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안약을 사서 내 비참한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사랑 침례 교회 안에도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그렇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게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7절은 이제 17절 18절은 반대되는 지혜를 얘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첫째로 나타나는 게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첫째로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가치가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예.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순수하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거룩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사람 자체를 순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 가서 보면 지저분해요 하는 그런 일들이 마귀 섬기는데 무당 이게 푸닥거리 한 데 가서 봐야 지저분하다고요. 이게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순수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에서 재련에서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 퓨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퓨어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퓨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의 둘째 특징은 화평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다툼을 유발해요. 경쟁을 유발해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경쟁을 해요. 그렇죠?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경쟁을 막 유발하는데 그런 경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의 어떤 야망이나 시기나 내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하잖아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화평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들의 용서, 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돼서 이 모임 자체가 화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화평이 둘째로 나와요. 첫째는 거룩함이 먼저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화평이 유지가 돼야지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거룩함, 순결함, 순수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부드럽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 아니냐.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다치지 않게 이걸 잘 하는 게 이게 부드러움인데 정말 저 같은 경우 가장 필요한 게 이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부드러움. 그 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겪었습니다.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 이건 뭐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이거 간청을 잘 들어주려면 완고하면 간청 들어주는 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남이 얘기하는 걸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불쌍히 여기는 것, 아무 대가도 없이 불쌍히 여긴 그런 사례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아무 대가도 없이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이다. 이렇게 되면서 선한 열매로 가득해야 된다. 또 야고보가 그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열매 행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가서 보니까 교회 집회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우리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몇년 이렇게 하다 보면, 킹잼 성경을 쓴다고 그러고 사람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저는 그런 거 원래 잘안 보이는 사람인데, 겉과 속이 다른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겉 있으면 겉이고, 속이면 속을 그대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경로를 타고 우리에게 오느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둘째는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을 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셋째, 성경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지혜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의 증언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훈계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들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잘 깨닫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된다. 18절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열매는 생명이 만들어낸 생산물이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이렇게 보면 열매 안에 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면 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씨를 뿌리는 건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의의 열매를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씨 안에 열매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야고보는 씨가 아니라 열매를 뿌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와 같은 그 열매를 나누게 될때 우리가 그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법칙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뿌리고 수확하고 이걸 다 지금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면 그러면 삶이 나오고 그 삶이 곧 우리 자신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를 뿌려야 되느냐? 죄가 아니라 의의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공의롭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공의롭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공의롭게, 목사와 성도 사이도 공의롭게, 공의롭게 씨를 뿌려야 그 열매를 뿌려야 예,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싸우면서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 뿌려야 된다. 화평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할 때는 싸우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싸우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거 말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의와 화평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 이거를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다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자들. 근데 교회 안에 트러블메이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곤란하다.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가면서 자꾸자꾸 이게 문제보다는 화평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아니면 마귀의 지혜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에 여러 가지 것들 자기마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간청을 좀 잘 들어주는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씩 이렇게 좀 잡으셔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